예,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또 보겠습니다. 지난주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 저 마음에 뭔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갈 영역이 뭐라고요? 세상 것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냥 세상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 앞으로 빼줄래요? 자, 그래서 정체성과 자아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내용이냐, 이걸 잘 보고 어느 것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태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다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지음과 동시에 우리의 권세와 능력,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떻게 살아오면서 많은 승리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자,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자기 정체성이 있다고 해요. 성경 말씀과 다른 세상이 주는 자기를 인식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상이 있습니다. 저것은 내가 보는 나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의견. 그래서 돈 많으면, 세상에서 돈 많으면 인정받지요. 또 권세가 있으면 인정받아요. 그렇지 못, 그러면 별로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그러면 직업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자아상과 정체성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정체성이 자아상으로 넘어 안 되고 내 자아상이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정체성이 있고 자아상이 있으면 이렇게 자아상이 점점 말씀을 통해서 달라져서 정체성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체성과 같은 자아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렇게 진실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아상과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을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내 정체성이네? 그랬다고 자아상이 변한 건 아니라고요. 자아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정체성을 안다고 자아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서 마음이 새롭게 변하면서 정체성으로 바뀝니다. 자아상이. 그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더욱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자와 같은데 자상은 고양이 형상인 거죠. 그래서 내 자상이 정체성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자상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상이 정체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영이다. 재료가 아니고 영혼 몸에서 나의 정체성은 영의 영역이라고요. 육신은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군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존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아상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힘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써요. 분노를 많이 해요. 그러면 분노를 안 내려고 애를 써요. 또 좀 말가닥인데 좀 조용하려고 애를 써. 잘 안 된다고 해요. 왜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정체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군지 그것부터 먼저 자꾸 고백을 하고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야, 이게 나야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면 혼과 몸의 영역이 영의 영역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정체성을 확립 안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을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먼저 진리를 오해하게 됩니다. 진리를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되면. 진리를 오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몰라요. 왜?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혼란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가 선명히 보고 자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영은 거듭날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야 합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변화되지만 몸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은혜를 어떻게 내가 누립니까? 진리를 따라갈 때 누립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가 넘쳐나고 진리를 따라가야 거기 같이 맞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대로 안 살면 그 은혜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몸은 뭐라고요? 진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디다 가치를 둡니까? 아주 저급한 사람들. 몸에 두지요? 얼마나 날씬하냐, 잘생겼냐, 뭐 이런 게 그게 신경 씁니다. 그러다가 조금 공부 좀 한 사람은 저 얼마나 정서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렇게 좀 생각이 깊은가, 그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영의 영역이라고. 내가 어떤 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이라고.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뭐 나는 영이래. 그러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혼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가꾸고 챙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눈을 두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화무 십일홍입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영의 영역이 바로 나다. 그걸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혼은 사실은요, 우리 개인적인 영역의 특징을 말해요. 사람을 구별할 때 저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그런 개인적인 특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짜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가 뭐라고요? 영, 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렇게 얘기해요. 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심 없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은 뭡니까? 가장 내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저 영이 아주 영이 우리의 삶을 이제 이끌어가죠. 영이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개인적인 특징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인격. 이 영역을 혼이라고 합니다. 자, 양심의 영역도 혼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몸. 몸은 신체지요. 그래서 누가 더 튼튼하냐, 약하냐, 뭐 그 차이지요. 또 재능이 있느냐, 뭐 이렇게 몸의 구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몸도 중요해요. 몸이 건강해야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영과 혼은 잘 준비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일을 못하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는 뭐라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한삼서 2절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갈란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번해지지 않고 계속 지금 진행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은요, 돌아갑니다. 그 다음,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 그 다음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 모든 속속들이 말씀은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 혼과 영과 몸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영혼과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주로 이제, 칼빈 계통의 사람들은 영혼을 하나로 묶었어요. 영혼을 하나 묶고 몸으로 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시킬까? 우리가 영과 혼을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영에 대한 말씀인지 이게 혼에 대한 말씀인지 이걸 잘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이게 영에 해당되는지 몸에 해당되는지 혼에 해당되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게 적용하죠. 근데 영에 해당되는데 혼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는 저기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영에 해당되면 영에 맞게 적용해야 되고 혼에 해당되면 혼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 적용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딱 이렇게 선명하게 가릅니다.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영과 혼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보편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뭐예요? 범죄했었죠? 범죄했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여긴다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해봤기 때문에 시골 분들은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요 좀 순수해요. 순수합니다. 왜? 나쁜 꼴을 별로 안 봐서. 그래서 긴박하지도 않아요. 인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나 죄 안 지었어요. 이래. 시골 분들요. 거의 대개 그럽니다. 나 죄 안 지었대. 왜?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니까 나 죄 안 지었대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얘기입니다. 저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이 어둠을 밝히고 그래서 어둠이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저 요한일서 1장에 쭉 보면 8장 8절까지 쭉 빛이 왔는데 어둠을 드러낸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죄 안 지었어. 나 나쁜 짓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도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인도 원래는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좀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런 내용이 바로 앞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저 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는다고요. 깨끗함을 입는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요, 저거. 원래는 총칭해서 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저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자백해서 빨리 죄에서 빠져나가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지금 요한일서 1장을 봤어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자, 조금 전에는 1장에서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여긴다 했어요. 근데 3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걸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죠?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자, 그렇게 되면 저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 죄 지었어. 나 아직 구원 못 받은가 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생각 없는 사람 신경 안 써요. 생각 있는 사람 신경 씁니다. 아니, 1장 내용은 이해돼요. 왜? 우리가 늘 그러니까. 근데 3장에 와서는 갑자기 충격을 먹어요. 뭐야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난 아직 요한 1서까지 안 갔어.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이런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영이 들어왔잖아요. 이 생명은 죄를 진짜 싫어합니다. 죄 안 짓습니다.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안 짓잖아요. 하나님이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안 지어요. 왜요? 죄를 싫어해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왔다고요. 요 씨가 전혀 사라면 죄를 거부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요. 죄 싫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했다 하면서 죄 자꾸 짓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의심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지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어제 짓고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화가 나가지고 팍 하는 거는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인데도 계속 그 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의 생명이 죄를 싫어하는 생명인데 죄를 계속 좋아한다? 그럼 생명이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게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일서 3장 9절은 영에 대한 말입니까? 혼에 대한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헷갈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 바로 앞절은. 그러니, 내가 마귀에 속했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3장과 5장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심에,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악한 자가 못 만지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인을 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요한 서신 중에 1장과 3장과 5장이 서로 달라요, 내용이. 이래 돼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몰라요. 좀 조리 있게 찾아보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 몸이 있잖아요. 그 영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건 어디에 얘기해요? 혼의 영역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슬금슬금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있죠? 아, 여러분 없는가 봐요. 있어요. 그건 어느 영역이에요? 우리 혼이 정체성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혼이 슬금슬금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고 혼에 대해서 따로 또 말씀을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거지. 자,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을 때는요. 인격적으로 명접할 때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쳤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막 떼굴떼굴 울고 너무나 기뻐서 뭐 몇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즐거워해요. 어떤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없어. 슬며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은혜를 즐거워했는데 순식간에 싸우고 뭐 소리치고 이러다가 죄를 짓는다고요. 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책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냥 위축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냐 하면서 막 자책감이 오고 막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죄책감이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무시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지지요. 굳어지니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굳어져요. 그러나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옵니다.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무지하게 옵니다. 그냥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죄보다는 죄책감이 더 심각합니다. 순간의 죄보다 정죄감으로 지속적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 쾌락을 위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못 견뎌야 하잖아요. 그 죄책감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 누가 공격합니까? 내 양심과 마귀가 공격합니다. 내 양심도 얘기합니다. 마귀도 집중 공격합니다. 자,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함께 정죄감도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죄감이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백하라고 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걸 제가 여기에 써놓지 않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가 있고요. 회심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함과 동시에 회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회심은 뭔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 그래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죄는요, 회개는 뭐예요? 그 한 영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 더 세요. 회개는요, 회심했더라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심이 조금 내용이 달라요. 회심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중심으로 마음을 돌린 겁니다. 자,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을 했어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는 회심이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겁니다. 구분하시죠? 이 회심이 아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회심이라는 과정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회심의 과정이 이렇게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충격적으로 와야지 그게 늘 기억에 남잖아요. 단호하게는 안 하리라. 이렇게 딱 끊는데 회심의 과정이 이렇게 딱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생략되거나 이렇게 좀 언급이 안 된 상황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영역만. 근데 전 삶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환해야겠다는 이런 회심의 과정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지금 회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이후에 죄를 또 지어요. 짓습니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고백 안 해도 다 용서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고요.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에요. 아닌데 죄를 꼭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만 회개하지 기억 못 나는 것은 회개 못 하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회개 안 하면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이런 구조를 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를 지어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날아가고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우고 가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입니다. 지금은. 구약에는요, 죄 문제가 강력한 문제였어요. 구약에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의가 넘어왔어요. 우리가 의예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면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진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놓쳐요. 이 땅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 잘못 생각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심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사단이 더 이상 쳐들어올 근거가 없어요. 내가 정리했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계속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어떻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네요.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 콧물 흘려야 회개를 하는데 그거는요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울고 불고 해놓고 또 그 다음 말 또 그 짓 또 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난 내 생각대로 살았네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영역은 이제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과거, 미래, 현재, 죄 다 정리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죄를 다 회개 못합니다. 왜? 기억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다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신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별 의미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나를 정죄하니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정죄감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 성경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 입장을 배려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 믿어도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때 흔들리지 말고 정죄감에 시달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백해서 용서 받아들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정죄감 오면 빨리 정리해서 어떻다고요? 그 차단하라고 끊으라고요. 감추지 말고. 그래서 얼른 벗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상쾌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영에 대해서 또 말씀했을까? 영에 대해서. 영의 영역에 의해 말씀했을까? 봅시다. 요한일서 8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왜? 우리 그런 상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돼. 요한 1서 1장 말씀은 이해가 된다고요. 맞아, 그래, 그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3장 8절부터 5장 18절, 3장 9절 이런 내용들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여기 요한 1서 1장의 내용을 우리는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요. 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 맞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죄인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슨 소리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잘못했어.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래. 성경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 맞아, 죄인이야. 근데 조금 더 나가다 보다 보니 예수 믿는 자는 범죄하지도 않고 죄인이 아니라 그래. 이제 이해가 안 돼, 이제. 뭔 소리인지. 자, 그러면 어느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둘 다 맞는데 어느 게 우리입니까? 영의 영역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입니다. 그래, 이게 영적 정체성이라고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이게 확립이 돼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디딤돌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런 영적 정체성이 확립 안 돼 있으면 자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맨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저런 삶이 돼요.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는 누군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고, 이게 나야, 맞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면 되는데, 저 일장의 상황에, 맞아, 내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서먹서먹해져요. 겁이 나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두려워요. 자,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 죄 지었는데 나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별 생각 다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너는 거룩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씨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람의 씨가 있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른같이 생활합니까? 아니죠. 맨날 문제 일으키고 재편만 하고 도움만 하는 일만 하지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는요, 사람도 섬기고 훌륭한 지역도 다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요? 영으로 거듭났는데 아직 내 영에 있는 이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영의 정체성을 살아. 너는 승리해. 너는 마귀도 이기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 그 생명이 너한테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발견해야 돼요, 얼른. 그러려면 내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가지요.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때 바로 자백하고 요한일서 3장 5절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이걸 정리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 나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의인이야. 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잠시 실수했지만 죄를 벗어나야겠다. 죄를 딛고 서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영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 영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계속 구석에 박혀 있는 거죠. 이러다가 구원을 잃는 거 아니야? 별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 별 생각 다 한다고 해. 그러다가 마귀까지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먼저 확인을 잘 하시라고요. 잠깐 볼게요. 지금 죄 문제 얘기했잖아요. 또 다르게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12절에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요한 1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에는 바울은 부분적으로 알고 사도 요한은 모든 것 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몰라. 또 어떻습니까?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다 여러분 알고 있대요. 네, 교회 나오셨죠? 오늘 설교 말씀 듣죠? 이제 이런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안 열려서 그렇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게 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건 뭐예요? 영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이 이게 이해가 돼야 영의 영역을 받아들이죠. 영이 딴 생각, 혼이 딴 생각하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건 영의 영역이잖아요. 자, 나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병에서 자유해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는요, 초신자 교육서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를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에요. 주로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보자들은 아직 영의 진리를 몰라. 정체성을 몰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으면 바람 못해.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받으라. 그래서 치유받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경험해라. 그리고 다시는 병에서부터 이겨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 나았다. 아플 수 없다. 건강하다. 이거 영의 영역이에요. 병들고 약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혼의 영역. 아직 혼에 협조가 안 돼가지고. 혼의 정체성 영역이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선명히 구분시킵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볼 때 이게 영에 대한 말씀인지 혼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이게 혼에 초점을 두고 영에 초점을 두고 이게 있습니다. 구분을 선명하게 하셔야 된다. 자, 영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거는 영에 대한 내용이네. 그걸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나구나. 이게 나네. 이게 내 정체성이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이거. 자, 혼에 대한 것을 읽을 때는요. 아까 혼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계속 갱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래서 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혼은 아직 구원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자꾸 바꿔야 된다. 말씀을 자꾸 내가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가 내 상태인 줄 알고만 그게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헤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 정체성이 돼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길이 열립니다. 이 정체성이 정립 안 되면 믿음의 말을 영의 영역이거든요. 믿음이. 믿음의 말씀들은. 그 영의 영역을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부딪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줘서 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에 있는 영역을 이게 내 정체성이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말씀이 그러면 나는 영의 영역은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성경 말씀이 거울이니까 영의 영역이 내 영의 상태를 바르게 말하는 거야. 이게 나야. 그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믿고 어떻게 해요? 실행하라고 해요. 뭘 느끼려 하지 말고. 근데 혼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슨 임재가 있고 그러면 뭐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감정적인 영역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날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낙심하고 우울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 영역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낙심되든 뭐 좋아지든 굴곡이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영에 있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와 상관없다고요. 영의 말씀이 진리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렇대요. 우리가 전진이 있어요. 여러분 늘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감정 굴곡이 있지요. 그런데 영의 상태는요. 감정 굴곡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몸이 우리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혼은요. 영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영이 위에 상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으로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 물론 영의 열매로 혼적인 느낄 수는 있어요. 왜? 감정이 좋으면 몸도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영은 어떻다고요? 감정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만져지는 영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 믿고 달려가면 돼요. 그리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세요. 그렇게 사실 축복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